안녕하세요. 세계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사야 5장 강의 첫 번째 설교,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 본문을 놓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설교의 초두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잠깐 설명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돌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어떤 선지자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해 주는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위대한 예언자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정하신 견본이나 모형이었다. 성경은 모든 연령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본질적인 속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던져졌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우리가 읽을 때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메시지 같지만 그 메시지를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1차적인 회중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혹은 22세기가 있다면 22세기에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메시지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흐르는 한 위대한 메시지이다. 본문은 온 인류와 관련된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을 향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며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그 시대적인 상황에만 딱 국한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메시지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흐르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이고 모든 인류와 관련된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나 하나님의 해결책을 설명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굉장히 폭넓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이 설교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크게 세 가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과 적용은 1절과 2절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렇게 이스라엘에 가까운 역사로 끌고 가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 인류 역사의 맨 처음인 창조의 역사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설명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의 창조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셨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심히 기름진 산에 두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랄 때 좋은 포도 맺는 것은 의로운 삶으로 연결이 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은 결국 타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설명하시고 지적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가, 이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나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것인지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방법도 내가 지은 죄가 율법 앞에서 어떻게 죄가 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해오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처음 상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상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것인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10년 전보다 세상이 더 나빠졌다, 20년 전보다 세상이 더 악해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로이드 존스가 사용한 방법대로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즐길 여유를 찾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이 본문 해석에서 저희들이 좋은 관점을 하나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기를 원한다면 10년 전, 20년 전 좋았던 그때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비교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정말로 핑계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자, 이 3절과 4절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상이죠. 인간의 타락상을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가치도 자양분도 없는 나쁜 포도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술 취함과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과 폭력과 질투와 원한과 악의와 증오 등등 이 세상에서 사람이 창조될 때 의도하지 않았던 못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인간의 타락한 삶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지금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최상급의 돌봄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 일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리고 반대로 그런 최상급의 돌봄을 받아 놓고서도 실제로 열매를 맺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은 것이 정말로 합당한 일이냐, 정말로 그것이 이치에 맞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의 이성에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판단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심지어 우리한테 되물으시는 것이죠. 니네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최선의 돌봄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너희가 내게 맺는 열매는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밖에 없다는 것이 너네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본문 안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 번째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타락한 삶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일은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죄들이 더 거세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락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눌러 앉아서 오늘의 형편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해 준 이 세 가지 인간의 타락상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삶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핑계할 수도 없다는 이 세 가지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일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와 얼마나 멀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타락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변명할 거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느낌의 시대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힘들어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 느끼기를 원하지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을 넓게 하는 일을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기를 원하지만 차분하게 앉아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는 것인지 내가 그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전부 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핑계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선행으로 살짝 덮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잔머리를 쓰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진지하게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회개를 가르칠 때 죄가 보였다고 해서 금방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어떤 점에서 정말 나쁜 죄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점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한 후에 회개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옛날 사람들의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신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방식을 좇아서 우리의 죄,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죄가 있고 죄가 부담스럽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두려운 마음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보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 있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지를 정말 뼛속 깊이까지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그동안 베푸셨던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는데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이 마치 전염병처럼 그 나라에 기승을 부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하지 않고 또는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많은 불행들이 그 나라에 밀어닥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입증되고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많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회개치 않는 민족에게 내리시는 진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을 저희들이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1차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복이 그 나라와 민족의 모든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베푸셨던 그런 복들을 거두어 가신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욕심을 내서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되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것이죠. 죄에 대한 억제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 나라와 민족이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멸망의 이유로 삼으셨던 그 중대하고 심각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성직자의 반열에 그대로 세워놓고 그들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무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억제력이 교회에서부터 벌써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그 나라와 민족을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에서 보호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번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산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온갖 전염병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온갖 타락과 다툼과 또 분열과 얼마나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지요. 행복을 다들 찾지만 다들 행복을 찾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불행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행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시대나 죄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죄가 많고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느껴지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베풀겠다고 다짐하신 이 세 가지 일이 이미 아주 뚜렷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꼭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대한 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배의 한쪽 구석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배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시대, 한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진노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불행한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밖에 없다. 그것은 죄의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인정하며 참회와 뉘우침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며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로이드 존스의 이런 결론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결론은 복음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하고 아무리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징벌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목이 터져라 그렇게 진지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 시대는 정말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영적인 삶을 살펴볼 때 정말 이렇게 악한 세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좀 편한 길로 가고 그리고 좀 넓은 길로 가서 유익하고 안전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넓은 길의 끝자락이 멸망이라는 것을,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수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은 창피하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굉장히 거친 길처럼 여겨지고 멸망에 이르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읽고 난 후에 생각해 볼 것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네 가지 안경을 골고루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말세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창조와 타락 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타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봄으로써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시는 그 완전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악한 세대의 도도한 죄악의 물결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두 가지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